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래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은 드림교회 8대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 교회를 건축을 할 때에 그때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뉴욕에서 미국입니다. 뉴욕에서 세 사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후하셔서 30분 이상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제 아버님이 소천하셨다 해서 마음에 슬픈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저에게 위로의 그 모든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순간순간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참 우리가 그 마음속에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수백 번 읽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것인 줄 압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무엇인가? 또한 그 영광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슬픔과 고난의 속에 꺼져가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지난날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그런 말씀 속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은 그런 느낌이 가져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오늘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아주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 정말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 옷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빨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완전 잃어버려서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산회가 어떻게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바로 이런 예수님 안에서 오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그 빛을 마음속에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순간을 여러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런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바로 이 광경을 다시 한번 자기의 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위엄을, 그의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그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그의 평생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요.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그 속에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사라질 그러한 예수 믿어서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종교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삼청천의 영광을 우리에게 단 한마디로 들려주기를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건 경험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을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너무너무 적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 믿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삼청천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하늘의 신비를 얘기한다면 사도바울보다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경의 그의 서신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를 이끌어갔던 그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은 사도행전 속에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을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전도 속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 속에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무엇을 우리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죽은 것에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위로부터 생명을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바로 그런 속에 생명의 영광 속에 시작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입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것 속에 오늘 믿음의 개인의 삶 속에서의 바로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체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성령의 은혜 속에 오는 그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순간들이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영상,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목표입니다. 거기에 두 사람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미 죽어 세상에서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바로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초막을 셋이나 짓겠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영광을 보았다면 한 초막만 지어도 되는데 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도 짓겠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추측입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은 바로 모세도 엘리야도 장차 누릴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누릴 영광입니다. 아멘. 그 영광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차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믿음의 그 모든 것을 잃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하나의 공부였을 것입니다.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우리의 눈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잠시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일이지만 장차 우리 받을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낙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니, 내가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니 여러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십시다.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그 영광을 보십시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마음속에 품으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세상에 되어져가고 있고 쓰러져가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 심령에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주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누릴 주실 그 영광, 여러분의 신앙의 깊은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목적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참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여러분 무엇으로 옵니까? 그 영광 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그 찬란한 주님의 얼굴 배경 그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무엇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은 십자가에서 옵니다. 영광은 십자가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율법의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서의 대표자였습니다. 율법도 예수님 통하여서 완성될 것이고 선지, 예언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이 중요한 그 영광의 자리에 그들이 나눈 대화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의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언자들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산 아래 문제가 많고 죄악이 많고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그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시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자신은 바로 다시 영광의 모습을 감추시고 산에로 내려오셔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까? 금방 우리가 선교 복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담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길인 줄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만이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십시다. 이 땅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더 이상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바로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도 바로 그 속에서 주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달려가는 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모습만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뒀고 죽이려고 그렇게 위협을 했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고 들은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증인이죠. 장차 이들을 세워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주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가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괴로움들이 그들에게 닥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고 들어도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고 도망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전도자가 되게 하셨고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인으로서의 삶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나가서 전하든지 외국에 나가서 전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듯이 팔복을 가진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진실로 그 팔복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그것이 정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느 곳에도 빛이 없어 깜깜하지만 내가 있음으로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소금으로서의 삶이 되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들에게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의도적으로도 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왜? 모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그들을 욕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빛이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주의 영광을 전파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이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그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 속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내고 생명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님의 교회, 이 드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있는 모든 그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래서 그것이 모아져서 이 교회 전체가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